이사야 63장, 제가 65장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63장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운데 탄식함에 우르짖는 선지자 이사의 그 마음을 헤아려 오늘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조국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며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주께 부르짖어야 될 것인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저희들임을 기억하고 한 말씀 한 말씀 한 문장 한 문장 주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등부 학생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직까지 이성이 다 자라지 못하고 모든 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깊고 비밀한 뜻들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을지언정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대표적인 기도를 꼽으라고 하면 멸망당할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나 혹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때로는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 등등의 기도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사야서를 생각할 때 예언서이라서 그런지 기도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이사야서에 분명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사야 63장 7절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64장 12절까지는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에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사야서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이어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63장 7절부터 또 다음 주에 살펴볼 64장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탄원과 참회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기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굽어 살피시며 그래서 기원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look at, see, 보라. 하나님께 지금 물론 명령하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봐주세요. 저를 봐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라는 말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면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어렵고 힘든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간절한 부르짖음도 나타나지만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탄식도 나타납니다.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송소를 유린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진 땅들은 가시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상황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탄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참회와 탄원, 탄원과 참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회했다가 탄원했다가 탄원했다가 참회했다가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의 정서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탄원과 참회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가 형식과 질서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탄식이 있는 사람은 형식이나 질서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면 이게 올바른 형식인가? 이게 내가 해도 되는 말인가? 안 해도 되는 말인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자신의 안타까운 정서를 여과 없이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히 간구하시는 성령으로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이처럼 부르짖고 탄원하고 참회하고 또 탄원하고 참회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듯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은 참으로 미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실도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이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논증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듯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처럼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간에는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원하면서 주의 기업인 지파들에게 돌아와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부족과 허물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을 불러들인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께 이처럼 간구하고 때로 따지듯 불평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인생들이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 따져 물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죠. 나는 하루에 20분이라도 기도한다.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는 하루에 3시간씩 무조건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성도들이 3시간씩 기도하느라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실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연 기도는 그처럼 시간을 봐가면서 내가 몇 분 기도했나 살피면서 우리가 행하는 의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불평하듯이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적군들에 의해서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여기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양사방으로 세상에서 둘러싸임을 당해서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 고개를 흔듭니다. 여론조사를 했지요. 이 시대 가장 사람들이 혐오하는 혐오 종교 1위 기독교가 뽑혔습니다. 요즘에 직장 가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무서워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절대로 그런 편협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방식일까요? 오늘 이 사연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여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옵소서. 그렇게 복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성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안타깝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 기도원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삼각산에, 무척산에, 산마다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때가 불과 25년,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리조트 가고 다 놀러 갑니다. 젊은이들 중에 작정 기도하고 2박 3일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요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청년 때는 당연히 2박 3일 정도는 금식 기도하는 게 신자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되면 무학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부르짖고 아침에 안개가 피어오는 것을 보고 새벽에 내려와서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철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배가 불러서 그래요. 너무 잘 삽니다. 선자는 이런 상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교회 상황은 이처럼 척박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원의 역사를 늦추시거나 역사 진행을 정지시켜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앞으로 나가다가 그 다음에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진전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감각이지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단 한 번도 늦추시거나 미루신 적이 없어요. 사무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언약궤를 다곤 신상에 모셔두었을 때 다곤 신상이 엎드려서 목과 팔이 잘려나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적용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이 상황이 이처럼 어려워지는가?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약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이방 나라에 압제를 받게 되었는가? 물론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1차 원인입니다. 그러나 단지 죄를 범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긋날 때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죠.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데 삶이 잘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럼 방치입니다. 방치. 그냥 너대로 그냥 살아라. 그게 그렇게 좋으냐? 그 냄새 맡으면서 돈, 명예, 권세? 그거 그냥 좋아하면서 살아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선자는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언뜻 보면 따져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6절에서 선자가 말한 바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을 모를 수도 있고 이스라엘조차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존재를 모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이 말씀에서 안다, 인정한다는 말은 단지 인식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능력을 가져줄 수 있는 지식과 인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도움이 안 돼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 그럴지라도 그러나 선지자 예사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그분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체는 과거 교회 모습에 비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라올 때는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식이 아니야. 내 후손이 아니야. 이스라엘도 당신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강구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자신들을 부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경건과 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잘한 게 있고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 만한 어떤 무엇을 선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상태는 하나님께 뭔가 내어놓을 게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의 언약의 시행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올바로 이해하는 지식 안에서만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생의 죄와 연약함과 무가치함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코로나19라는 단어가 동원돼요. 그 정도로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GDP 상승률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한 반밖에 안 돼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빚은 늘어나요. 생산활동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물 쓰듯이 돈은 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튼튼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들의 모습도 보세요. 암수술 받은 분이 있죠. 이번 주간에 암수술을 하는 분이 있죠. 영적인 우울증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걱정은 하고 염려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와 간구함에 부르짖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신자죠. 하나님은 또한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피조물과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성향과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또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노출되면 우리는 그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 앞에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따지듯 불평하듯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당신의 내장의 요동침, 창자의 흔들림, 울림 이런 뜻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창자를 정서의 좌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가 강렬해지면 창자가 뒤틀리는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창자가 썩는다, 녹는다, 창자가 뒤틀린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자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불쌍이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고 탄식했습니다. 성전은 노략질 당하고 기부는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은 재상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탄식했습니다. 낯선 땅 이민을 가서 고생을 했는데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별로 조국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형편과 처지를 듣고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신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 삶이 편하고 내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 정도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체가 힘들면 함께 울고 함께 그 상황을 안타깝게 이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제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물론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나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불평을 하나님께 늘어놓습니다. 그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최근에 합신 MDV 입학생 70명까지 낮췄는데 옛날은 90명이었는데 70명까지 낮췄는데 56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58명인가. 미달 사태가 나버렸습니다.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는 3대 1은 기본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숫자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교회 학교는 아예 모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에 아무런 영적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뭐 꾸려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상황을 유의 있게 살펴보는 사람이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내다보고 그 상황을 미리 대처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고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신자들은 어리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기도할 의지와 생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평이 있잖아요. 그럼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는 있잖아요.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부족한 것이 뭔가? 끈질김과 긴박성입니다. 느슨합니다. 긴박성은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하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긴박성을 가지게 됩니다. 상황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알면 심각성을 가지게 됩니다. 긴박성과 심각성을 갖지 못한다는 말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고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말은 영적 감각이 없거나 영적 감각이 매우 무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고 주님과의 관계 친밀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미소를 보고 싶어하거나 주님의 자애로운 눈길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아주심의 은혜 아래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갖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길을 의식합니다. 부모가 보아줄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껴요. 부모가 보아주고 있을 때 부모가 격려의 눈빛을 자신에게 비추고 있을 때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그 눈길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성립이 되고 부모와의 진정한 교제와 소통도 그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기가 뭔가 하면 이런 인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즐거움인가 뭐 그런 책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 때 우리 영혼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이해도 잘 없고 그런 감각 자체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눈길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어떤 눈길로 자신을 바라고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행동 조절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죠.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눈길이 따뜻한지 아니면 불안한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고 그냥 산다면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책을 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미소 지으시는 것과 짓지 아니하시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도전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시는 것과 짓지 아니하시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아달라라고 간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눈길을 돌려버린 하나님의 일식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처럼 탄식하며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예사야는 탄원한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무슨 용기로 무슨 권리로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 예사야가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강구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8절에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식,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 일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하지 말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다가 다친 경우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울면서 달려갑니다. 이때 만약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아이를 뿌리치고 저쪽으로 가버리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쫓아가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면에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입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바로 하고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적 형편들을 보십시오. 각 가정들을 실제로 살펴보세요. 각 개인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나아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박수를 받을 만합니까? 위로와 격려를 받을 만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좀 잘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학 들어가면 절대로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잘 몰라요.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자기의 속내를 친구들한테는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본래는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왜냐면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16절 말씀을 생각하면 당신은 우리 아버지시므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시기를 간청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호소에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구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말씀하였습니다.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셨죠. 많은 이방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 하에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본문만 가만 놓고 보면 자기 잘못은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사야가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이유는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의 권능과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죄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마치 그 책임이 자신들은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고한 족속들인지 잘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신자가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죄짓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 굴레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자신들의 구속주라는 사실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나의 종들이라고 불렀던 것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기업, 주의 지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기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을 떠올리지만 실상 주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입니다. 선자가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우리 편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냉담한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면 왜 선지자는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을 늘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면 됩니다. 이사야가 그걸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처럼 간구하고 기도하고 탄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방편과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갈등하고 해도요,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데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물물이 있어도 두레박이 있어야 퍼올리는 거예요. 개혁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신앙이 그냥 쭉쭉 자라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직장생활 하고 와가지고 아이들 데려다 놓고 가정예배 드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해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힘들어요. 그러나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굴러가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언약적 방식으로 실행이 되는데 언약 백성의 간구와 기도와 부르짖음과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에게로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건 가만히 읽어보면요, 따져 묻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신성모독 아닌가? 하나님의 마누라인 게 아닌가? 책임을 하는 게 다 돌려요. 어째 우리의 마음을 완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빗나가도록 일부러 방치했다는 뜻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환상을 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사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는 것을 매우 염려하는 그대의 마음이 지속적인 완고한 상태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37절 41절에서 37절부터 4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왜 못 믿었는가? 이사야가 다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28장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17절 말씀의 본뜻을 살핀다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완고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의 완고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의 관계 안에서 얼음을 겪었든 육체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꼬여있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를 탓하고 교회 탓을 하기도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상대가 잘못할 수도 있고 교회가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닌데 스스로 마음이 메여서 사람에 대해서 완고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상당히 형적으로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상교회가 지금 22년째를 맞이하는데 제가 볼 때 직분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그래요. 일반 보편적인 교회에서 일하는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도 물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도 좀 있고 뭐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만은 무슨 심각한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범한 적이 없거든요. 다 서로 연약하니 서로 품어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직분자를 탓하고 목회자를 탓하고 지체를 탓하면서 본인의 마음이 꼬여있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는 인식해야 됩니다.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어느 때까지나 참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공의와 함께 나타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불법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이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죄를 자꾸 짓고 그 죄 자신을 방임하면 나중에는 습관적인 상태가 되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의 배역의 본질과 원인이라는 책에서 존 오웬 목사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배도도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배도도 있다. 돌이킬 수 없는 배도는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범해도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지나쳐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깎아지는 듯한 낭떠러지 위에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경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까불고 놀고 가장자리를 배회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도전합니다. 자신의 타락한 죄성에 맞는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에게로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그 잘못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실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고백의 인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은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의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에 맞는 자세와 태도를 가질지언정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을 빙자하여 담대하게 죄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불평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전을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한때 당신의 거룩한 곳을 소유했고 상고부터 당신의 것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대적들이 당신의 성소를 유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선지자 예사야는 현재적 고통을 두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상실했다는 이 말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교회답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안에서 끊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께로부터 단절된 교회 상태에 대해서 지금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포자기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완고했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부터 떠나지 마시고 부디 간구하옵기는 주의 얼굴빛 가운데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안타까운 부르짖음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행간을 읽어야 돼요. 문자로 드러나는 것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 이 안타까운 간구를 하고 있는가를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간구는 64장 12절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와 탄식이 계속되는 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평이든지 따져묻는 방식이든지 참회든지 탄식이든지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그러므로 모르드개처럼 금식하며 탄식하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금식을 풀어서는 안 돼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버린다면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눈길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지 바라보지 않는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눈길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엄중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이 그저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산다면 그 상태는 얼마나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갈망, 하나님의 교회적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 탄식, 이것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상태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교회 학교에 이처럼 제가 마음을 씁니까? 교회 개척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20년 지나면 30대입니다. 청년이 돼요. 얘네들이 제대로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초등부 나오도록 되어 있죠? 초등부 손 들어보세요. 초등부. 자, 손 들어보세요. 딱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손 내리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집에 테레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숙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다 살지 못해 뒤에도 또 있네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부터 각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과도하게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6일 동안 힘써 일을 하십시오. 공부하시고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드리고 헌금생활 할 줄 알도록 만들고 교회적 형편에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책망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또 위로의 말씀도 있었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교회적 상황이, 우리 영적 형편이, 가정이, 각 영혼이 변화되고 그 상황이 현저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전기가 올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상대적 비교의식에 젖어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 부유한 부자의식 자체가 우리의 영적 형편과 처지를 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적 상태와 형편과 처지를 참으로 간파하고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상황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저 희희낙낙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 안에 일하셨던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탄식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는지, 우리 영적 형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만끽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드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피를 위해서 남겨둔 것까지라도 주를 경외함으로 잘 손용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미래를, 앞날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를 잘 손용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는 안장노님과 어르신들, 또 이번 주에 수술을 받게 되는 김태훈 성도님,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수술을 잘 받고 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의 체력을 주시고 또 육체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자라는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주를 아는 지식과 믿음과 내 자라나고 그 성품이 고상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형제 사노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존속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복을 우리 현상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